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장 8절까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짐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아멘.
오늘은 자정을 넘기면서부터 폭우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태풍과 호우로 인해서 다리가 무너지고 제방이 붕괴되고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소강상태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을 뵈니까 또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적어도 종말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 그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는 종말이 지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결정하시면 무엇이든지 행하시지만 그분이 한 가지 취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실행할 때 돌이킬 때 내리시기로 하셨던 재앙을 회개하시고 실천하시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 기상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비가 오고 또 호우가 쏟아지고 폭우가 와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상청에서는 장마철이 되면 최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신속하게 기상 소식을 전하는가 하면 시시각각 변하는 상태에 따라서 경보나 그리고 주의보나 속보 등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장마뿐만 아니라 재난에 대비를 잘하면 피해를 줄이고 막을 수 있지만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막대한 재산과 인명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비가 오거나 장마가 지려면 징조가 있죠.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또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또 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또 어르신들은 그렇게 늘 얘기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노? 그러면서 비가 올 모양일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3월 11일 동일본 대진 때에 쓰나미를 피해서 살아난 5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6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대지진 이후 쓰나미에 휩쓸려 쑥대밭이 된 이와테 현에 살고 있던 사토 아야코 씨는 지난 11일 대지진이 일어난 직후 가까운 우물을 찾아가 우물 속에서 물이 빠지며 소리가 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토 씨는 이 우물 덕분에 이와테 현에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것. 사토 씨는 곧바로 이 지역에서 급히 도망쳐 나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사토 씨는 20여 년 전 초등학교에 다니던 딸과 학습 발표회를 위해 당시 지진 해일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던 중 이웃 노인에게 지진 해일 때는 우물에 물이 빠지는 동시에 소리가 날 경우 쓰나미에 주의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얻었다고 한다. 사토 씨는 20여 년 전부터 쓰나미가 올 것 같은 순간에 우선 우물을 봐야 한다고 명심하고 살아왔다며 집이 흔들린 뒤 집에 있는 우물을 들여다보니 지금껏 볼 수 없었던 흙탕물이 보였고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곧바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이 신문은 또 사토 씨가 선인들의 가르침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이번 일로 깨달았다며 웃는 얼굴을 지어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지진이나 장마가 지려면 그 징조가 나타나듯이 세상이나 개인이 망하거나 끝날 때가 오면 또한 그 징조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 징조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주의하고 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종말을 말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종말과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종말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이며 우주적인 종말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그대로 세상의 끝날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이 다 망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시각각 각자에게 다가오는 개인의 죽음과 종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언제 죽게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날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그거 알면 이상하죠.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날, 또 개인의 마지막 날,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의 끝날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됐든 개인의 끝날이 됐든 간에 언제 죽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종말,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세는 메시아가 오시기 바로 직전의 때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말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말세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시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시대, 즉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견해를 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장소나 시기와 그리고 때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종말론의 초점은 그것을 준비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상 끝이 오기 전에 개인적인 죽음이 오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 어디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인이나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워 오는 징조를 보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와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바른 종말론을 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위협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실 때 만난 귀신 들린 자 두 명의 사나운 모습을 표현할 때 본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묘지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 징조가 무엇인지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쭉 5절까지 그 말세에 대한 징조를 나타내 보이면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유혹받고 넘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뜻하는 그리고 신앙을 또 가질 수 없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이나 물질에 손해를 입게 되면 철저하게 방어제설을 취합니다. 상대적으로 사는 것이 각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불편이나 감정을 생각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만 없는 것 같고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돈을 사랑하며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한다면 무슨 짓도 다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일을 포기하면서 살 수는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돈 사랑하기를 사람 목숨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더 가치 없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또 죽이기도 하며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합니다. 자신의 돈만 늘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신성한 직분을 팔아가며 사업을 하기도 하고 교회 건물을 교인 숫자를 더하여 혹은 빼가며 사고 팔기도 합니다. 교인들의 사회적 직책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사고 팔기도 하며 부를 늘려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람 건강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먹고 사는 음식물에 먹지 못할 각종 유해 첨가물과 독극물을 안전기준이라고 하는 제도 아래서 마구 집어넣어서 사람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공기를 단축하고 생산시간을 단축하여 좀 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아무 꺼리낌 없이 무감각하게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늘어가게 됩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점점 더 못 사는 세상으로 다른박질을 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교만하며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 것 아니면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오직 자기 생각, 자기 물질, 자기 감정을 위해서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죄하며 다른 사람이 고쳐야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달라고 하는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이 늘어가고 있으며 가정이 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 비방하며 남이 잘하면 보아줄 수 없고 남이 못되면 박수를 칩니다. 참으로 못된 심보인 것이죠. 연일 의사, 약사, 교사 뒤엉켜서 밥그릇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수도 없이 열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신한다는 말은 친구와 약속을 자신의 감정이나 이익을 위해 헌신짝처럼 또는 교활하게 저버리는 그런 행위를 일컫습니다. 동업하자고 하고 돈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신의를 저버리고 친구를 힘들게 하고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조급하며 말과 행동이 경솔하여 분별력 없이 서두르는 그런 행위를 가리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늘 당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신호 대기 중에 신호가 떨어지면 1초도 못 참고 빵빵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뒤에서 클락션 누르신 분 계십니까? 그거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서두르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허다하죠. 제 아버님이 버스 회사에서 젊은 청춘을 다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버스 기사분들이 종종 사고를 내고 들어오는 것을 평생 보시면서 지내오시던 중에 제가 차를 처음 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 차를 처음 산 차의 기종은 티코였는데 티코를 끌고 나가니 얼마나 불안하고 안 돼 보였겠습니까? 해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자동차로 시간 단축하지 마라. 절대로 자동차로 시간 단축하지 말라 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기억하며 운전할 때마다 아버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와 가족 모두를 위해서도 과속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운전대를 잡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것도 말세의 징조인 것이죠. 유혹해서도 안 되지만 유혹을 받아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은 없고 욕심에 끌려서 말씀을 버리고 말씀은 뒷전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늘 불안하고 감사가 없으며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행위와 순종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땅이란 수용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에 그 마음밭에 심겨지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밭의 상태가 옥토와 같아야 되는데 그 옥토란 마음의 상태, 즉 수용성이 좋다고 하는 수용성이 좋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씨앗이 싹이 날 리가 없습니다. 만약 함께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남편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정말 오늘 좋은 교회에 다녀서 좋겠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재철 목사님 말씀 좋고 교인들 다 좋은데 너는 왜 안 변하냐? 이렇게 말한다면 별로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겠죠. 말씀은 나들으라고 하는 것이지 내 마음밭에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자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싹이 나게 그리고 잘 가꾸고 그것을 기릅니다. 그러나 신앙에 연약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거부합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인데 내가 왜 듣고 있지? 그런 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싹 틔우고 잘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그런 좋은 합당한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믿음의 버린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일컫는 바울 사도의 특별한 표현인데 시험에 불합격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버림받았다는 말은 믿음의 시험에서 불합격된, 믿음을 저버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래서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증거로 바울 앞에서 이적을 행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이적을 일으켜서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술객들이었습니다. 그 술객들은 모세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버림받게 되었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10절 말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나의 교훈과 행실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울이 설교하고 가르친 복음 진리를 의미하며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인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말씀과 신유의 권능의 사도였으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겸손한 행위를 디모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바울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지 하는 그 믿음으로 한 생애를 살고 복음을 전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영광을 생각하고 받을 칭찬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낙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그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받아도 또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께만 영광 돼야지, 그러면 됐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선물, 귀한 샘물이 계속해서 용솟음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일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냐. 본절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는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확신을 고백함으로 디모데가 환난과 핍박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삶에는 다행히 핍박이 뒤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3절 말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과 정반대되는 자들로서 악할 뿐만 아니라 속이기까지 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갈수록 악해져서 자신의 사악함을 감추지 않고 도리어 온 공동체와 사회 안에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짓과 악은 갈수록 심화되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돼서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거짓과 악에 넘어가 스스로 속게도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본절의 말씀은 성경으로 교육을 받아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히 준비된 사람으로 변화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개인적이고 따뜻하고 친절한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람됨과 그의 가정과 그의 애정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그의 장래를 또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가정사정까지 다 알고 있기에 이와 같이 감동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바울이 당부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배우고 내가 배운 바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의역해보면 배웠지만은 그 배운 바에 따라서 거기에서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배운 바 그것을 계속 지키고 배우라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딱 머물러서 그 목적과 그 방향에서 계속 배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세 가지 죄가 있는데 배우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죄요. 둘째는 배운 바를 행하지 않는 것이며 세 번째는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웠으면 또 가르쳐야 합니다. 그 소중한 걸 나 혼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가르쳐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어떤 사람이 말하면 잘 받아들이고 진짜인 것처럼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말해도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 진짜를 말해도 거짓말인 것처럼 듣습니다. 그것이 실력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오늘 구역장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잘 생각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감동받고 잘못된 것을 배우고 고치고 또 좋은 것은 행하도록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죠. 구역 모임 시간에, 구역 공부 시간에 친교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합니다마는 두 시간 이상 절대로 넘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길어지면 짜증나거든요. 그럼 감동이 다 없어져요. 기껏 잘 가르쳐가지고 감동을 잔뜩 받았는데 이 감동이 있어야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변화가 되고 고치게 되는데 실컷 감동받아놓고서 너무 길어가지고 아유 우리 구역장 맨날 늦게 끝나. 그렇게 하고서 집에 들어오면 다음부터 또 오나 봐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도 약속했으면 잘 지켜주셔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감동을 받으시니까 사람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태초에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다워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만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시니까 복이 내려와요. 그런데 사람이 감동을 하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잔소리에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채찍질에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녀에게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줍니다. 어머니가 가르칩니다. 유대 어머니라는 것은 성경 가르치는 어머니,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어머니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본래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된다는 것은 부계가 아니고 모계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여자들이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머니만의 몫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교육이 힘들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배워도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어릴 때부터 많이 읽어주고 기도하는 그리고 방법을 그리고 함께하면서 자녀에게도 식사기도도 돌아가면서 시켜보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교육은 너무 많이 시켜서 어린아이들이 어지럼증이 생기고 어린아이가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가 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성경은 안 가르쳐요. 어쨌든 어렸을 때 이것저것 다 가르치는 것도 좋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이름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 이름까지 잊어버려도 율법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기 이름은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안 잊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다 잊어버릴지라도 예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출산 신방을 가면 꼭 해주는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주세요. 아가 손잡고 매일 기도해 주세요. 이 두 가지 부탁을 꼭 드리고 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와 물질만으로 사는 세상 속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우고 기도를 들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배우고 기도를 들으면서 말을 배우고 기도를 들으면서 예절을 배우고 나라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성경 들으면서 아이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보다 더 귀한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기 돌봐주는 것 참 힘든 일이기는 하나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맡으신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님 계시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 막내 고모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딸이 시집가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왔는데 애기 봐주기가 너무 힘이 들다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하니까 이제 맡아주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 힘들기가 돼지 100마리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돼지 100마리 키우는 거 정말 힘들죠? 가축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 그 돼지 한 10마리도 안 되는 거 키우느냐고 뜬물을 세상 구정물은 다 지고 댕겼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100마리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들대요. 돼지 100마리보다도 아니 천하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는 일이 사람 한 사람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교육, 귀중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게 한다 그런 말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바울의 성경관이 나옵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지혜는 엄격히 말하면 미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겪어왔는지 모릅니다. 좀 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하는데 있어지지 아니할 일을 있을 줄로 알고 잘못 판단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앞을 보는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영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되어지는 그런 지혜, 지식, 이것을 영감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 죄악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에게 영감을 강하게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할 때 신학적으로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영감설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목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목적적인 것은 영감되었고 그것을 쓰는 것은 기록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쓴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영감에 대한 뜻을 그 의미를 많이 낮추는 그런 희석시키는 그런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본인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한자도 토시 틀림없이 다 이렇게 쓰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 사람의 환경, 지식, 경험, 그 사람의 감정까지 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전적으로 고용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곧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저자들의 자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의견을 사용하셨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얘기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와 같이 역사하셨다. 사건도 계획하셨고 사람도 부르셨고 그리고 죄인도 부르시고 인간의 말로도 담기 그런 지저분한 이야기들도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볼 때 그런 것을 전부 다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른 성경 해석 방법이고 이해일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기나긴 편지이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편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읽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성경을 기록할 때 강하게 역사했던 성령과 같은 그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본래에 주어진 목적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훈에 유익하다 말했습니다. 가르치는 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알고야 모든 지식이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모르고 얻는 지식은 그것은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떠난 지식은 지식인일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망하고 북한이 저지경이 된 것은 하나님 없는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가르치는 것은 일의 근본이요 또 목적이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도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육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이란 약삭빠른 악마를 생산하는 것과도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성경을 알고 그 다음에 뭘 배우도록 해야지 예,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가문이 패가망신하는 줄로 아십시오. 그건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기에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책망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망,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하는 데 유익합니다. 책망이라는 것을 잘못하면 사람이 빗나가지 않습니까? 신앙적 경고가 아니라면 징계도 무효하다는 것이죠. 사춘기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요, 책망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엄마 말은 다 거짓말로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지고 훈육하고 양육할 수 있어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문제를 신학화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화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적용이 되고 적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 때나 갖다가 붙여 맞춘다고 되나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렇다면 왜 해야 되는가? 그거를 가르쳐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머니 하시나요? 그거 안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 가르쳐야 되죠. 그게 신학화인 것이죠. 그러면 어머니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다른 이유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도움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그렇게 한번 가르쳐줘 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하던 일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배우고 알 수 있도록 책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의 모든 문제를 신학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바르게 함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자신을 바르게 해봤는지 노력해봤는지 스스로는 압니다. 그리고 교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 스스로는 압니다. 내 성격을 교정하고 내 습관을 교정하고 바꿔보려고 여러분은 얼마나 애써보셨습니까? 그렇게 노력해보았더니 내 노력으로 그게 바꿔집니까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 그런 좌절감만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고쳐야 하고 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틀렸다고 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그 앞에 엎드리지 아니고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성품이나 부족한 행위, 교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 교정하는 데 가장 유익하고 효과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말씀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누가 담배를 끊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성경 보면 나중에 저절로 끊어지게 됩니다. 내 행동을 좀 고치고 싶습니까? 그리고 나쁜 버릇을 끊어버리고 싶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한번 깊이 심취해 보십시오. 10번, 20번, 한번 100독만 해보십시오. 100독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10번만 봐도 고쳐질 겁니다. 그러면 어느 사이에 내가 딴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성격을 고쳐주고 싶으시다면 지혜를 짜내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곁들여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우리 흔히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소극적인 기도입니다. 의를 지향하고 서로 사랑하며 의롭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순종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 하자고 하고서 원수 맺고 친구 하자고 하고 배신하고 서로 보기 싫어서 같은 예배 시간에 마주칠까봐 한 사람은 저쪽 구석에 앉고 한 사람은 저쪽 기둥 뒤에 앉고 우린 기둥이 없어서 숨을 데도 없지만 그것도 보기 싫어서 각각 다른 예배실로 휙 갑니다. 그런 관계라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사과하고 사랑함으로 껴안아 주어야 하겠습니다. 말로 해결이 안 되면 껴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옛말에 남자들끼리는 세 번 싸워야 정이 든다고 했는데 한 번 마음이 안 맞는다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영혼이 안 볼 사람처럼 등 돌리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너무 무가치하게 버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일어서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가르칠 때도 아이들 말 대꾸에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허물이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거 꼬투리 잡고 늘어집니다. 아이들이 부모 흉내 얼마나 잘 냈는지 또 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도 행동으로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 가르치려고 하면 100번은 말해야 겨우 한 가지 할까 말까 하는 척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서로 섬겨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한 대 지어받고 싶을 때 꼭 참고 꼭 껴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말 대꾸하면 성질나죠. 참고로 제 아내하고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로는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참을 수 없거들랑 스팀 뚜껑 꾹 눌러 닫고 주님 십자가 사랑하며 생각하며 한 번 꼭 껴안아주는 것입니다. 한 평생을 장애 아동을 보살피면서 살아오신 한 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말도 안 통하는 아이들을 한 평생 바치며 함께 살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포즈를 취하면서 그냥 껴안아주면 됩니다. 그걸로 해결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울은 장황한 권면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오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한 시골에 김성은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6.25 때 군에 입대했고 그가 27살의 나이에 별을 달고 장군이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려고 어머니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 큰절을 올리고 별이 달린 모자를 어머니 앞에 놓고 어머니 곁을 떠났던 이 자식이 별을 달고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별로 좋아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달고 있는 별은 언젠가는 떨어질 똥별이란다. 나는 내가 하늘의 별을 달기를 원한다.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 성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사성 장군이 되어서 국방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귀신 잡는 해병대를 세운 김성은 장로님이십니다. 김 장로님은 어머님의 명령을 받들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군부대에 수많은 예배당을 세워왔습니다. 그가 전역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약수동에 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예배당 사진을 구석구석 찍어서 어머니 앞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 예배당을 제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봉헌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나는 내가 목사가 되어서 하늘의 별을 달기를 기도했다. 그런데 내가 목사는 되지 못했지만 이제야 내가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그 예배당을 통하여 뭇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제야 내가 땅에서 썩을 별이 아니고 떨어질 별이 아니고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김성은 장군과 같은 그런 분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땅 한 평도 거저 얻어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60년 전 이 땅에 피를 뿌린 많은 분들의 희생과 피값으로 지켜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믿음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이 나라를 진정 사랑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끝으로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먼저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 인생길에서 지켜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상태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 앞에 부어짐이 되었 그런 생을 살았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그 상으로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소망하는 자마다 모두에게 주실 그 상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향해서 또 그의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의 바울의 고백처럼 한 점 후회 없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다가 그가 정해주신 목적을 다 이루고 주께서 오라 하시는 날 정해진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훌훌 털고 가야 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요, 언제라도 부르심이 있을 때에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 모두 승리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고 함께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지쳐서 쓰러져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힘으로 주를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뜻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